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읽었던 3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가운데 힘을 여자들에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여인이 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권면하는데 반면에 오늘 본문은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왕을 무너뜨리는 여자가 아니고 오히려 왕을 세워주는 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여인을 만나느냐 혹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왕이 될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배우자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이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이 여인은요, 그 문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여인이에요. 이것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어떤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상적인 여인상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할 때 하나하나의 항목을 전부 다 적용하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여인이라기보다 모든 좋은 덕목, 그 시대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덕목을 전부 다 나열해 놓은 어떤 훌륭하고 이상적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어떤 삶의 커다란 방향과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떤 규범적인 잣대로 너가 왜 이런 사람이 못되냐, 너는 이래야지,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커다란 삶의 방향과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예를 들자면 몇 가지 중요한 이 본문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14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는 읽으며, 뭐 이러면서 쭉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직접 스스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고대 부자들은요, 고대 사회의 부자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부자들, 옛날의 부자들, 귀족들이 하는 일은, 이를테면 오늘 보면 30절 보시면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는 말씀이 있는데, 고대 부자들은요, 이렇게 헛되고 또 거짓된 그런 육체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했어요. 고대 로마 귀족들도 그렇고, 뭐 여튼 우리나라 양반들도 그렇고, 여튼 뭐 고대 사회의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얼마나 일을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 영화 보면요, 중국 영화의 귀족들이요, 손가락에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도 손가락 손톱 할 때 이렇게 일부러 가짜 손톱 끼워가지고 길게, 손톱이 길다는 거는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로 청나라 귀족들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톱을 길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긴 손톱을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귀족들, 고대 부자들은요, 스스로 일을 안 하는 것이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아닙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요, 그런 헛된 자기 과시욕에 매여 있는 여자가 아니고요, 남들을 부려먹는 여자가 아니고요, 어쩌면 자기가 부리는 종보다도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 여인입니다. 우리는 잠언에 읽을 때 잠언의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도 이 현숙한 여인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이 우리를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으로 만드는 거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손을 펴고 손을 내민다는 것은요, 이 현숙한 여인은 아주 너그럽고 넉넉한 손, 큰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게으르게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안 하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요, 엄청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도 아주 잘하는데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면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냐, 너는 왜 그렇게 땀 흘려 일을 안 하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줍니다. 도와주더라도요, 체면치레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넉넉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체면치레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현숙한 여인은 아니에요. 손을 펴고 손을 내미는데요, 아주 넉넉하게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넉넉하게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현숙한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요, 상당히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흥적이지 않아요.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눈이 온다는 것은요, 눈이 온다는 것은 추위가 닥쳐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어요. 홍색 옷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요 고대 사회에 제일 좋은 옷이에요. 고운 비단 옷을 입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홍색 옷감 만들 수 있는 염료가요, 고대 사회에는 엄청 비쌌어요. 요즘도요, 길거리에 간판 내놓으면요, 제일 빨리 색이 바뀌는 것이 빨간색입니다. 햇빛을 비치면 제일 색깔이 빨리 바뀌는 것이 빨간색이라고요. 빨간색 만드는 것이 요즘도 어려운데요, 고대 사회의 빨간색은요, 정말 귀족들만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해서 다 홍색 옷을, 그 시대에 제일 좋은 옷을 미리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추위가 밀려와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추위가 밀려 닥치고 더위가 밀려 닥쳤는데 그때 뭐 부랴부랴 뭐 옷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여인은 장래에 닥칠 그런 일들을 미리 다 생각해서 아주 미리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아주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스스로 아주 품위가 있어요. 품위.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이 사람이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요,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불도 짓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을 줄 아는, 아주 이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 나누어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르려면요, 종보다 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거기 보시면 2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 여인은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허름한 옷 입고 일하지 않아요. 그냥 몸빼 바지 입고 일하는 여인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요, 종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여인인데요, 자기 품위를 지킬 줄 알아가지고요, 아주 자기를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이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는, 내 자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진 거죠. 그런데 요컨대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인의 법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인애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따지면 뭐 공의와 정의의 법을 말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여인이고, 남들을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잘 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남들 도우며 살아야 돼, 남들에게 은혜 베풀며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칠 줄 아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아주 칭찬을 받을 만한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칭찬, 칭찬, 칭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본문은 이런 귀한 배우자를 칭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은요 음녀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음녀를 좋아하고 음녀를 따라가면 그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잠언의 마지막 결론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칭찬할 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덕목을 갖추고 있는 여인은 칭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전부 나열해가지고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을 칭찬하자,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뭐 세상의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그려낸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덕목을 다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 대해서든 아니면 남편에 대해서든 부지런하고 뭐 계획성도 있고 스스로 품위도 있고 지혜롭게 말할 줄도 알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배우자는 충분히 칭찬하고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덕목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라도 가진 그 덕목 때문에 칭찬하고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을 칭찬하고 감사하기 위한 덕목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잠언이요 결론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고대 사회에는요 뭘 가르치고 배우고 뭐 드러나고 이게 전부 남자의 일이었습니다. 잠언은요 상당히 여성을 귀하게 여겨요. 잠언의 마지막 결론을 누가 가르칩니까? 여인이 가르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친다고 해요. 보통 우리는 신약성경 읽으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래가지고 뭘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근데 잠언이 아니에요. 잠언은요 마지막 교훈을 여자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를 칭찬합니까? 여인을 칭찬합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여인은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이 나서가지고 훌륭한 여인에 대해서 그려내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네가 남자냐 여자냐 이거 별로 관심 없다는 거죠. 훌륭한 성품,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은 모든 여성, 모든 남성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사실 잠언이 말했던 거의 모든 덕목을요 여기에 전부 다 요점 정리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또 중요한 것이요. 10절부터 21절이요. 히브리어로 된 시예요. 이게 시요 노래입니다. 보통 이제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답관체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10절부터 22절이요. 우리로 치면 10절은 기억으로 시작하고 11절은 니언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12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일점은 가나다 순으로 이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글자가요 히브리아 알렛 베트 김에 달렛 하면서 쭉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글자가 히브리어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22개 절로 이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전부 이게 아주 잘 짜여진 노래인 거예요. 잘 짜여진 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시를 썼을까요? 이게 문학적으로 잘 짜여져가지고요 외우기 쉽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 그동안 잠언 읽으면서 계속 잠언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누군가를 누군가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또 어떤 것이 칭찬받을 만한 삶인지를 잘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잠언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동목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